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한평생 잠시 살면서 가장 부러운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으로 산 날 동안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부귀영화나 성공이나 입신양명,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선한 죽음을 맞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고민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맞는 것이 가장 부러운 것이죠.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예. 지난주에 한국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산 수영로 교회의 정필도 목사님, 이 목사님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가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숨을 몰아쓰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그 기도를 듣고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소천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가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오늘이 아니라도 내일 죽음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영적인 그리스도인, 다음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이 경계 분류는 뭐냐면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자아가 죽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 자아가 죽는 그리스도인, 이걸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교만합니다. 근데 반대로 자아가 죽는 그리스도인은 겸손합니다. 자아가 죽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일을 위해서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영적인 이 그리스도인,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자기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개입하신 사건이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해서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의 경향성을 깨달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것이죠.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더 성숙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그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이 거듭난 성도에 있어서 이 고난의 마지막은 선한 죽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의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잘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있지만은 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편안한 상태 이걸 원하는데 그런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죠. 그런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완고한 자아의 횡포가 완전히 꺾이고 깨트려져야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고난은 선한 죽음을 위한 준비훈련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1절에서 이 9절 동안 9절을 이렇게 보면은 유다의 14대 왕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됩니다.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재직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틀어서 제일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머물러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은 므낫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통치 기간은 순종에 대한 축복으로 나타나는데요. 므낫세의 경우는 아닙니다. 므낫세는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해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업적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왜 그러면은 므낫세가 그런 일을 했을까?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아버지 그래 봐도 별 볼 일 특별히 잘 된 것도 없더라. 이런 마음들을 므낫세가 가졌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15년 동안 하나님이 왜 자기를 살려줬는지 그걸 몰랐습니다. 살만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후에 3년이 지났을 때에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그 교만한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본대로 그 보고 마음에 뭔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병문안을 왔는데 히스기야의 언행은 아주 그야말로 경솔합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서에도 나오는데 그 20장에 보면은 허세를 부리고 자기 자랑을 하고 아주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보여줘서는 안 될 성문, 특별히 성전문을 다 열고 이방인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고 간 아수르 왕이 결국은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에 있는 그 금칠한 것까지 다 쓸어서 다 가져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히스기야를 떠났다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유다의 형편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환난을 크게 당할 것입니다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 때에만 시련이 없으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때에만 시련이 없으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섬겨봐도 뵐 수 없더라. 이런 사고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히스기야를 뭐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생각했는데요. 하는데요. 전반전은 좋았습니다. 후반전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경금 행동했습니다. 병이 나서 15년 동안 살 때 그는 교만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안 낳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은 그것으로 끝났으면은 그는 천한 죽음을 맞았을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뭐 했느냐? 아수르에 대하여 저항하는 정책을 설펴면서 그때 아수르가 경제 제재가 막 되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국가 경제가 피폐하니까 조공을 바치더라도 아 이제 아수르하고 길을 열어서 이제 아수르를 잘 섬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경제 회복과 정치 안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쓰고 그리하면 살만하겠다 생각하고 유아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 그랬더니 세상에 국제무역이 활성화되고 평화가 있고 경기 회복이 되어지고 그야말로 나라가 아주 그냥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안정과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 섬기는 게 훨씬 재미있고 더 잘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습니다만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 우상의 단을 만들었고 7절에는 자기가 만든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습니다. 이 므낫세의 행위를 오늘날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여기 예배당에 불상을 갖다 놓고 목닥을 치면서 연부를 요하는 것과 똑같고 무당을 불러서 예배당에서 구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지 않고서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는데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데 6절을 보게 되면 이 므낫세가 사술과 요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빠진 것입니다. 완전히 악한 영의 사탄에 포로된 것입니다. 사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니헷이 되어 있는데 이 어근이 나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뱀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인신제사, 몰렉에게 우상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하스의 본을 받아서 그런 게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므낫세가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경제 강국, 자주 국방, 후국 강병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은 므낫세의 속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체 다 이방 나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마음이 없고 오직 성공지상주의의 병에 걸려가지고 경제 부국, 그 다음에 또 국방 안전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해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면 결국 불신앙의 길로 갑니다. 탐심이 강하면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나는 아닌데 해도 결국은 우상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러시아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그냥 되어진 일입니까? 푸틴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광입니다. 왜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므낫세도 똑같은 정상이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랬습니다. 므낫세는 마음이 딱 굳어 있었습니다. 영혼을 찌르는 말씀이 싫었어요. 교만의 정성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그 허망함에 사로잡히면 성도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영혼이 마비돼 버립니다. 미련함과 무감각히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욕망이 가득 차면은 말씀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이어지는 증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므낫세가 듣지 않았단 말은 이미 신접한 자 무당과 남자 무당 박수들을 신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딱 그냥 닫혀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기록에 므낫세가 모든 어려운 사람을 다 죽였고 선지자들을 남겨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므낫세가 스승으로 삼았던 이사야를 소기빈 큰 통나무 안에 넣고 톱질을 하여서 두동강을 내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스 11장에 톱에 잘려 죽은 고난받은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복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길은 열리고 삶의 자리에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이 내 영혼의 경종이 울리면 복 있는 자입니다. 은혜 받는 그 마음, 심령,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만 되면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죠. 은혜가 유지되어집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순종이 쉬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의 교회 한국에 김양재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믿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평생 교회를 다녔었는데도 성경을 보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면서 고난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큰 고난을 한번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도 열렸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 잘못한 것이다. 그때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앙금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성령께서 제 마음에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 성공을 꿈꿨습니다. 성도들을 달달 볶고라 쓰라들어 목회를 성공하려고 한 사람이를 끌고 오려고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이런 애를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막 되다 보니까 막 고난이 닥쳐왔는데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게 없는 게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었냐면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준비된 영혼은 반드시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흡수력이 있어서 깨달아집니다.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고난은 재앙이나 저주가 절대 아닙니다. 고난은 겸손함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작업이죠. 아수르 왕 군대 장관을 불러들여서 므낫세를 치게 했습니다. 결국 므낫세는요,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결박을 당했습니다. 소처럼 사슬이 코를 이렇게 끼어가지고 묶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그럼 바벨론이 어디죠? 바벨론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죠? 이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은 음녀의 집과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소굴인 거예요. 우상의 본산이에요. 그곳에 므낫세가 끌려갔습니다. 누가 끌려가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하나님이 끌려가게 한 거예요. 왜? 그곳에서 우상의 실체를 보게 한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므낫세가 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므낫세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이 단어입니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로 알았더라. 그 일로 인해서 영혼이 깨어난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환난이 저주나 재앙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다, 재앙이 있다, 환난이 있다, 혹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랬어요. 악한 므낫세가 환난으로 인해서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고난은 없어요. 고난이 기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점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영혼의 훈련이죠. 절대로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에요. 영혼이 진주처럼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고한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삶의 자리를 뒤흔들어서 실패하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도록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므낫세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인 국방정책을 세우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자기가 허물었던 것을 다시 다 세우면서 우상을 쓸어냅니다. 제단을 보수합니다.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죽음을 준비하도록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오늘 읽었습니다만 보면은 므낫세의 죽음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부족한 면도 있지만은 선한 죽음을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잘 공부해야 돼요. 열왕기하 21장에는 좀 다릅니다. 므낫세의 그 죽음이 나쁜 죽음으로 사실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열왕기는 사실 있는 그대로 쭉 그냥 쓴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역대기 기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제사장이자 학사 에즈라였습니다. 그는 해석된 역사를 썼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신앙의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해석된 역사, 잘못된 거 다 뺐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어쩌면은 복음 이야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나쁜 일들, 다윗과 솔로몬이 잘못했던 일들 다 빼버립니다. 므낫세 일도 다 뺍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간구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걸 기록한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선한 죽음을 맞이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공지향적인 삶을 목적으로 삼게 되어지면 결국은 불신앙으로 갑니다. 탐심이 강하고 육적인 사람이 되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이 마음에 가득 차면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아무리 말해도 들리는 것 같아도 안 들립니다. 영혼 깊이 안 들어옵니다. 이어지는 정상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싫어집니다. 불편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요, 성도들이 미워집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고난은 재앙이나 저주가 절대 아니에요. 고난은 겸손함을 위한 부르심,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도 축복, 상처도 영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영적인 훈련이에요. 재앙이나 저주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내재하는 죄, 죄의 경향성은 환난과 고통, 고난을 통해서 정화됩니다.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결국은 선한 죽음을 위한 준비 훈련이, 이걸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얼마 전에 하나님 앞으로 가신 이어령 교수의 죽음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어령 교수, 이제 성도님인데 그는 문화부 장관으로 지냈습니다. 참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양주동이라고 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 이후에 한국 지성사회에서 이만한 사람이 뭐 없을 겁니다. 162억 원의 책을 썼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시 책이 나와야 할 책들이 30여 권이 넘는다고 하니까 거의 200권을 넘기를 쓴 거죠. 대단하죠.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지성이 우상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쓴 책들을 제법 했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읽은 것이 있습니다. 저항의 문학, 이런 책입니다. 거기 안에 보면은 얼마나 비판적 의식이 강한지, 기독교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교만이 굉장히 그냥 교만이 서서히 시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지성의 문지방을 넘지 못해서 영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은 문지방이 자기 교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지방을 넘을 그 찰나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외동딸인, 하나밖에 없는 딸이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또 그 손자의 그 고난, 고통, 죽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된 것입니다. 이혼한 외동딸이 변호사이고 나중에 목사였는데 그 아들이, 그 또 손자가 그야말로 특수자폐 장애자였고 25살에 죽게 되어졌는데 그 딸도 실명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왜 딸이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했었을 때에 지성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이 교수, 문화부 장관이 했던 분이 서서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 딸 이민아 목사의 책이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보지 않냐면요, 읽어보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고난의 시절에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사랑 이야기, 기적. 자기의 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갔는데 무신론자이고 이성주의자였던 70대 지성의 이 노장 이어리연구 교수가 2007년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바로 직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에 대하여 책을 썼는데 메멘토 모리라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책입니다. 신앙을 가진 그분의 마지막은 고난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떠난 선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혹시 과거에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었다, 지금도 고난이 끝나지 않고 환란 중이다, 그렇다면 그건 재앙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그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증금과 같이 만드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죽음을 준비하도록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과거에 받은 상처, 환란, 결코 저주, 재앙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 교만, 죄의 경향성, 이걸 하나님이 정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선한 죽음을 위한 준비 훈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자아가 죽었다고 해서 계속 죽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만한 순간마다 자아가 살아납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걸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해요. 고난은 기회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는 거죠. 영적 훈련, 이 고난, 이걸 여러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히려 편안하다. 편안과 평안은 다릅니다. 편안하다, 넉넉하다, 아무리 없다, 굉장한 위험 지경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뚫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고난은 선한 죽음을 위한 준비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도 기뻐하면서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생의 여정, 육체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동이 있어서 어떤 시련과 역경, 고난이 와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